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결의안을 또다시 거부한 데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이 끝난 뒤 러시아가 또다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 편들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유엔의 독립적인 조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시리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에 대해 노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만일 러시아의 주장대로 시리아 정권이 무고하다면 이번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정보로 그 같은 사실이 입증됐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사드는 더 이상 오만하게 인도주의를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안보리 표결은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3표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해왔던 중국은 이례적으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을 재차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바샤랄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끔찍한 화학무기를 사용해 살인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화학무기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을 벌인 자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살인 신경가스를 장착한 미사일을 일본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은 이미 살인가스를 탄두에 장착해 미사일을 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현실에 입각해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평소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외국 항공기들의 불시 접근에 대응해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오늘 지난 12개월간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는 1168회로 1년 전인 873회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51회는 중국 항공기의 접근에 대응한 것으로 지난해 280여 회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항공기와 조우한 일본 항공기들의 긴급 출격 횟수는 301회로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도서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주 군시설을 강화하고 필리핀 국기를 개항하기 위해 T2섬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필리핀 교민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분쟁도서에 국기를 개항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간 중국 측으로부터 분쟁도서를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인과 아프가니스탄인 수십 명을 미국에 불법 입국시킨 파키스탄 국적의 인신매매범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합법적인 브라질 거주권을 가진 샤라파트 알리칸 씨가 어제 워싱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칸 씨가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남미국과 콜롬비아 정거를 통해 항공기와 버스, 도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미국에 불법 유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하게 경고하고 미 항공모함 칼빈슨 함의 한반도 이동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경상북도 성주군 사드 부지에 관련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영국에서 예술 공연을 펼친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북한 장애인 지원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나서겠지만 이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a lot of the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국 항구에 보유하고 있는 석탄 약 200만 톤을 북한에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That's a big step and they have many other steps that I know about. So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be effective, it may not be effective. It's not eff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이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결정이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효과적이지 않다면 미국이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But going it alone means going it with lots of other nations. But I was very impressed with President Xi.
그러나 독자적이란 말은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제외한 동맹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좋은 유대감과 케미스트리, 즉 좋은 화학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데 중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당장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압박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외교 자산과 조직을 총동원해 대북 공조 외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 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상습적인 도발을 저지르는 이유와 관련해 내년까지 핵무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압박,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압박으로부터의 국면 전환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고립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란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이달 들어 대단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배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핵 위협과 관련해 미한 간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가장 먼저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과 윤병세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 운명 결정은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함께 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런 대북 정책 리뷰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아주 상세하게 미측에 전달을 해왔고 그러한 저희 입장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미측 스스로 대북한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고 조율한다.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라는 점을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저희한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선 미중 정상이 최근 회담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미한 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한 빠르게 배치하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가져올 영향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칼빈슨 함의 한반도 이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반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력한 유엔 제재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12일 경고했습니다. 데일리 타임스는 같은 날 게재한 사설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전례 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중국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최소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칼빈슨 함의 한반도 행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관영 CCTV 방송은 이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CTV는 지난달 칼빈슨 함이 참가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 청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하면 칼빈슨 함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계속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도 똑같은 결과에 직면할 것이란 뜻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 공습이 첫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실은 매체도 있었습니다. 중화권 매체 더데이 신문망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는 주펑 중국 난진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주펑 원장은 중국이 그동안 북한 문제에 단순하게 끌려다녔다며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원장은 또 중국이 화해를 주선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며 북한 문제는 중국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면서 북핵 문제 관련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지 중국 정부에 반문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여부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옵션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예방적 선제 타격이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당장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의 은폐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고려대 남성욱 행정대학원장입니다.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무적으로는 쉽지 않다. 타격해야 될 장소가 너무 많고 보복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시티즌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역시 지난 94년 제1차 북핵위기처럼 유보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방적 선제 타격이란 평시에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으로 사전에 미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러한 예방전쟁, 예방공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를 갖다 해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다가 벌써 확보한 게 아닌가. 미국을 갖다 직접 때리진 못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한국과 일본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어떤 억지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국내 분위기, 이거 쓸데없이 다른 지역에 군사적으로 연루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선제 공격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과연 지지를 갖다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실행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적 선제 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이 트럼프의 어떤 스트롱맨으로서의 그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정말로 꺼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북 협상력 제고와 대중 압박 가중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걸 통해서 직접 타격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명령한 것 역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현 단계에서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따라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에 취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지속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꺼내들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강한 제재로 갈 것이고 빈틈을 막는 제재로 갈 것이고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빈틈을 막고 얼마나 이러한 정책이 유효하게 성공하겠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 내 기업과 기관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관측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반발해 미국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복에 나서거나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트럼프의 외교 기조와 대북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대중 압박 카드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불과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인 여파보다는 주권 침해 관점에서 대응하며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기업을 제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의 대중 압박 수단이 결국은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 체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술핵을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나 사드 추가 배치, 미한일 공동 해상훈련 정례화 등의 경우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정도와 북한의 도발 수위 등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모두 성주 부지에 이송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치누크 헬기 여러 대를 동원해 불도저와 굴착기, 물탱크 등 새로운 기지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이송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특수전 부대가 이례적으로 벌인 타격 대회를 참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강한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싸움 차원의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특수작전부대 강화와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군 조종사와 탱크병을 대상으로 한 경기대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최정예 특수전부대들의 타격 경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수송기 부대들의 적 후방 침투와 대상물 타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에 따른 헬기 편대의 타격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대회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 525군 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와 630 대연합부대 26, 25 군부대 관하 5지대 4타격대, 해군 252군 부대 관하 1지대 2타격대, 그리고 항공과 반항공군 323 군부대 관하 1지대 1타격대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타격 경기 대회는 북한의 육해 공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무장 헬기를 타고 한국 측 후방을 침투하는 훈련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올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됐던 네이비실 6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미 특수부대가 참가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이번 특수전 부대 훈련의 타격 목표가 이례적이었다며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미한 양국군의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훈련 목표가 과거와 같이 어떤 원전이라든가 중요 시설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특수부대 또는 미사일 부대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수부대의 어떤 행동과는 달리 한국이나 미국의 그 응징 보복 또는 그 킬체인과 같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어떤 맞불 작전에서의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투원들이 맹호 같다며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번 훈련이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김일성 주석에게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참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은 군사력에 기반한 통치력 강화나 리더십 강화 또 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 리더십을 흔드니까 거기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비되고 담당 인사들에 대한 임명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냥 주저앉아서 이 공세와 압박에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대내 정치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반발하는 모양새, 자신들의 결기를 보이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 태도를 보이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반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 응징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빈말이 아닐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일본 NHK 방송 등 복수의 외신 취재진들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김 위원장이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박수를 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단상 뒤에서 경호요원 등과 대화하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반박하기 위해 평양에 조성한 신시가지로 70층 아파트를 비롯해 많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앞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 105도를 앞두고 외신 기자들을 대거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전 세계 탈북자 단체 지도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 등을 규탄하고 탈북민들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탈북자 단체인 제유럽 탈북민 총연합회 유럽 총연과 국제 탈북민 연대가 주최하는 세계 탈북자 총회가 오는 2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유럽 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은 물론 미국과 한국, 일본의 탈북자 단체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에는 이제 각자 탈북 단체들이 여러 단체를 나뉘어서 각각 소리를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에 이 브뤼셀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 끝나고 나면 선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장 회장은 이번 회의에 유럽의회 의원들과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세계 탈북자 단체들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친 뒤에는 결과를 담은 브뤼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장 회장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도적 범죄 책임자를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행사재판소 ICC에 제소를 촉구하기 위한 어떤 그 의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회의를 가지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김 사무총장은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망명 북한 자치정부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단계가 됐는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미국의 핵 항모 전단 칼빈슨 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참가자 수가 예년보다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평양에서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마라톤 경기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박철과 조은옥 선수가 남자와 여자 부문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다고 전했습니다. 박철 선수가 미 APTN에 밝힌 소감입니다.
이렇게 1등해서 우리 평양 시민들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좀 기쁩니다.
평양 마라톤의 공식 협력 여행사인 북한 전문 고려 여행사는 12일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1,100명의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평양 마라톤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외국인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개방된 이후 해마다 참가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개방 첫해 200명이었던 외국인 참가자 수는 2015년 650명에 이어 2016년 1,000명, 2017년 1,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고려 여행사 대표를 인용해 중국인을 제외하면 한 해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5천 명에 불과하다며 마라톤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전체 규모의 5분의 1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올해 마라톤에 북한인들을 포함해 총 2천 명이 참가했다며 외국인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여러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이 한반도 쪽으로 항모 전단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평양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외국인들에게는 평양 마라톤이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활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35살 리치 리히 씨는 북한에 와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est incroyable. C'est un marathon incroyable. Beaucoup de support de la foule, énormément de monde. On a traversé tous les points importants de Pyongyang.
프랑스 출신의 아마추어 선수 뱅상 카바노바 씨는 APTN에 굉장한 마라톤이다. 관중들도 많이 응원해 주고 우리는 방금 평양의 많은 중요한 곳들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일성 광장, 미래과학자 거리, 만수대 등을 지나 김일성 경기장에서 끝났습니다. 대회는 42km 풀 마라톤, 21km 하프 마라톤, 10km 달리기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AP통신은 평양 마라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소에서 뛰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공을 거뒀다며 마라톤 대회는 북한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상품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프로 선수 10명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다음 달 말 영국에서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해외 공연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을 방문해 예술 공연을 펼친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북한 장애인 지원 민간단체인 도라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부분 10대 장애인 학생들인 약 20명의 공연단이 5월 26일 옥스퍼드 대학을 시작으로 27일 왕립 웨일즈 음악대학, 29일 캠브리지 대학, 30일 런던 세인트 스미스 스퀘어 등에서 모두 4차례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등 악기 연주와 노래, 디즈니 만화 영화인 미녀와 야수를 표현한 무용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25일과 31일에는 각각 옥스퍼드 대학과 런던의 소아스 대학에서 장애인 문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단체와 국제기구, 의료 전문가 등과 장애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만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들의 국제 교류와 협력은 서로 배우고 전문성을 교류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대표인 이석희 목사입니다.
지속적인 교류와 어떤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거를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이석희 목사는 장애인 학생들이 당초 벨기에에서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해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5년 2월 말과 3월 초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음악과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두라 인터내셔널은 북한 장애인 역사상 최초의 해외 공연이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장애인들을 이용해 체제 선전과 돈벌이에 나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의 조선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협정을 맺고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장애인 디자인 학교 개설과 장애인 학교 지원, 신생아 장애 예방과 영양 지원, 그리고 장애인 국제 학술 문화 교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학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 방식을 통해 식량을 증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과학 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매년 신년사를 통해 과학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 전선에서 과학 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화학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의 과학 농사가 선대부터 이어진 주체 농법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 농사라고 하는 게 그 말 그대로 과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특히 그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그 특히 이제 강조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 그래서 이건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게 김정은의 이제 대표적인 그 정책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에 그 주체농법을 이야기할 적에 북한에서는 그걸 과학농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때 이야기, 김일성 때는 주체농법을 쭉 이야기를 했다면은 김정은은 그 주체농법을 또 다른 말로 과학농사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의 과학농사는 이전 주체농법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설명입니다.
이 과학 농사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어느 나라든지 과학 농사를 이제 다 강조를 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과학 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물자가 이제 부족하고 모든 게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아주 효율성을 갖다가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주체농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 농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주체농법은 어떤 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융통성이 없다. 그건 과학에 입각하긴 하되 과학뿐만 아니고 소위 이제 비과학적인 요소가 꽤 들어있어요. 과학농사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체농법에 비해서 좀 융통성이 있는 계절의 바뀜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또 그때 그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비과학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융통성을 발휘해 투입 대비 산출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작물 증산에 과학적인 방법을 강조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료 같은 영농에 필요한 기본 물자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과학 농사도 모두 허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일부라도 화학 비료 생산 공장에 돌렸으면 이른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과학적 방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데 기후나 토양 같은 생태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농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소위 물자, 인풋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제 기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물자가 없이는 부족한데 그래서 적절하게 물자 공급과 그다음에 기술이 결합이 돼야지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권태진 원장은 또 북한이 사실 기술도 부족하지만 비료 같은 기본 물자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물자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과학농사를 통한 식량 증산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확고한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농사로 대변되는 농업개혁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there are fundamental limits on how much agricultural reform can assist the North Korean economy. I think this is a point that's not
과학농사나 포전제 등 농업개혁이 나라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물자와 기술이 부족하고 농업 인구의 비중이 낮은 등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과학농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축구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18살인 한광성 선수입니다. 이탈리아 1부 리그 경기에 나선 지 두 번째 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축구 유망주인 한광성 선수가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 A 무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달 세리에 A 소속의 칼리아리 칼초 구단에 입단한 황 선수는 지난 9일 열린 토리노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6분에 교체 투입된 후 경기 종료 직전에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으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북한 선수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 A에서 골을 넣은 것은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또한 영국과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5대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골을 넣은 것도 한 선수가 처음입니다. 한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세리에 A에서 첫 골을 넣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구단과 감독,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 청소년 대표를 지낸 한광성 선수는 지난달 11일 칼리아리 구단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구단 측은 황 선수가 공을 다루는 능력과 시야 등 뛰어난 기본기를 갖춘 유능한 최전방 공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황 선수는 이어 지난 2일 밤 열린 팔레르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41분에 교체 출전하면서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세리에 A 무대를 밟았습니다. 칼리아리 칼초 구단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한 선수가 세리에 A뿐 아니라 유럽 5대 프로 1부 리그에서 뛴 첫 번째 북한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날 경기는 역사적인 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광성 선수는 1998년생으로 키 178cm, 체중 70kg의 체격을 갖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축구 유학을 떠났고 그해 9월에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을 우승으로 이끌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2015년 칠레에서 열린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잠재력을 입증하면서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선정한 1998년에 출생한 세계 50대 축구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고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TV 토론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유력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토론회 잠시 후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에 SBS 방송사를 통해 녹화 중계 방송됩니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첫 번째 초청 TV 토론회였는데요. 후보들의 일정을 맞추느라 오늘 오전에 사전 녹화를 했지만 유권자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서 밤 10시에 방송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생생한 토론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 없이 방송된다고 예고돼 있는데요. 오늘 밤 한국의 유권자들, 이 5개 주요 정당 대표로 선출된 유력 후보들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감인지 살펴보는 텔레비전 토론 앞에 시선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텔레비전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TV 토론회 한국에서도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됐던 지난 2012년에도 주요 후보들이 설전이 벌어진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화제가 됐었고요.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히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집중 공격하기도 하는 아주 치열한 선거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텔레비전 토론은 그 형식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많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BS와 KBS에서 방송하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 차례 추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미리 준비한 원고 없이 정책 검증도 하고 상호 토론을 벌이는 세 차례에 걸친 시간 총량제 스탠딩 끝장 토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요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되고 있군요.
네네. 그 사전 녹화로 진행된 만큼 방청석에 기자들이 참여해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기사 내용과 함께 후보자들의 그 실시각 표정과 몸짓, 질문, 또 대응 태도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가 직접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뒤 후보 간의 검증 토론을 벌인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하고요. 대통령 후보감으로서의 자질을 따져 묻는 그 후보들 간의 신경전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사드, 뭐 안보 이슈 등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토론이 됐다고 합니다.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난타전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주요 언론에서 오늘 토론회 분위기를 기사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등으로 확연히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뭐 어느 쪽도 압도적인 우세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느 쪽도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그 야권은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이 됐고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의 당선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장에 당선됐고 또 부산 경남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5석을 확보하면서 촛불 민심이 반영됐다.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충남 지역 시의원 1석을 확보했고 호남권의 5곳 중에서 3곳을 건져서 최근 상승세에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 결과에 이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한껏 기대와 고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야권 대선 후보에 밀리고 있었는데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요. 국회의원 1석, 광역의원 1석, 기초의원 등 모두 6석 모두를 차지해서 보수가 재집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한다. 이렇게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도 살펴볼까요?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된 상황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옥중조사, 어제 다섯 번째 보강조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는 17일 기소 방침을 잡고 마무리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조사 내용과 증거 또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해서 그 혐의를 확정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혐의가 뇌물죄고요. 검찰의 결론에 따라서 한국 재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삼성 등 한국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롯데그룹, SK그룹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관련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요즘 한국의 교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극푸는 진화하고 교후는 화석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 교문을 들어서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교훈석이 서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 같은 곳에 학교 창립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육 이념을 교훈으로 새겨놓은 건데요. 이 학교가 언제 설립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적 교육 가치를 새겨놓은 교훈은 이 화석처럼 변함이 없는데 이 학생들의 교실 앞에 걸려있는 급훈 빠르게 달라지고 진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진중한 분위기 일색의 옛날의 급훈과는 달리 요즘 학생들의 급훈 입시 경쟁 분위기에서 이제는 꿈과 행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고 재치발랄한 전국 학교의 급훈들이 지금 SNS에 올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성실, 근면, 면학 이런 단어가 급훈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요. 요즘
네. 네,
한국 교실의 재치발랄한 급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느 학교에 있는 진짜 급훈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뭐 계란 후라이를 말하는 거죠.
예.
서울 이화여자 고등학교 교실에 걸려있는 급훈입니다. 칠판 보기를 송중기 보듯. 칠판은 트와이스고 교과서는 여자친구다. 뭐 여기서 나오는 송중기나 트와이스는 유명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미쳐보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한번 공부에 미쳐보자.
네.
이런 그 의미 있는 급훈도 있고요. 부딪혀라. 짜릿하게.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뭐 이런 글귀도 요즘 한국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급훈입니다.
급훈에도 세대 차이가 크게 나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런 급훈이 있다니 정말 깜찍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요즘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창조적인 생각과 꿈,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이 또 급훈의 대세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들이 정해져서 여기에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의논해서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급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그 고3 교실의 치열한 입시 세태, 수험생의 자세를 강조하는 급훈들이 화제가 돼서 조금 씁쓸하게 했는데 올해는 좀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화제가 됐던 급훈 같은 경우에는 제 깨워 그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네.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 이런 급훈이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는 이 행복과 꿈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서 1년 사이에 또 달라진 어떤 급훈의 가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